전 세계의 모든 동영상이 올라오는 인터넷 세상 유튜브. 세상에 모든 이야기가 있는 유튜브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유튜브 보는 세상. 네, 유튜브 보는 세상 시간입니다. 전 세계 18억 명이 시청하는 이 유튜브에는 정말 없는 게 없는데요. 오늘도 청취자분들을 유튜브의 세계로 안내할 열렬 시청자죠. 정은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정은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처럼 아는 척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딱 맞는 채널 가지고 왔습니다.
네.
무겁지 않게 B급 교양을 전달하는 걸 목표로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업로드되는 채널인데요. 이 채널의 이름은 교양만두입니다.
오, 교양만두.
네. 전 들어보니까 그 유명한 이름이죠. 고향만두가 떠오르는데.
그 집 만두 맛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그냥 교양도 아니고 B급 교양을 전달한다는 의미가 좀 생소한데 어떤 교양이 B급 교양인가요?
우선 우리가 잘 아는 그 고향만두에서 영감을 받은 이름이 맞다고 하고요.
네.
영상을 제작하는 팀원 중에서 한 명이 만두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주로 한 번쯤은 궁금해했는데 또 굳이 막 파헤쳐보고 싶진 않았던 그런 주제들을 다뤄요. 예를 들면 한국인은 왜 이렇게 삼겹살을 좋아할까? 또 왜 같은 자리 타도 운전자는 멀미를 안 할까? 조선시대 유배 가면 뭐 하고 살았을까? 이런 내용들입니다.
야, 막상 또 들어보면 궁금한데,
그쵸?
우리가 가서 막 찾아보진 않는 그런 정보들을
굳이.
네, 다룬 것 같네요.
그래서
네.
A급이 아니고 B급이군요.
맞아요.
부수적인 느낌.
네.
네.
아니 근데 이런 주제로 자료 조사를 또 어떻게 할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네, 아까 들어보니까 이제 개인이 아니라 팀으로 움직이는 거죠?
네.
이분들은 뭐 하는 분들인가요?
원래 출판사에서 책 마케팅을 담당한 팀이라고 해요.
네.
총 5명인데요. 2017년에 이 팀이 만들어지고 웹툰,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연재하는 만화죠. 이 웹툰을 연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반응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구독자가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다가 아, 유튜브에 영상을 좀 올려보자 이렇게 결심하게 된 거죠.
출판사에서 일하는 분들이었군요.
네.
왠지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도 출판 일을 하는 분들이 올리는 거니까 교양미가 좀 더 넘칠 것 같은데 아, B급 교양이라고 하니까 눈길이 더 가는 매력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구독자가 꽤 많다고 들었는데 얼마인가요?
작년 2월 20일에 첫 영상을 올린 이후 4개월 만에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하게 됩니다.
네.
지금은 38만 명이 넘는데요.
네.
영상 중에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건 290만 회가 넘고요.
네.
그 영상의 제목은 조선시대 공주님과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입니다. 저는 되게 궁금했거든요.
궁금하네요. 네. 네. 당장 보죠.
네. 네. 유교의 나라 조선에서 공주들도 결혼을 하면 과연 십사리를 했을지 오늘의 첫 영상으로 들려드릴게요.
출가한 공주 부부는 국가가 마련해준 신혼집에서 분가해서 살았습니다. 시종을 포함해서 각종 신혼 살림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먹고 살 걱정은 전혀 없었고요. 대부분의 공주는 애초에 시댁 식구들과 같이 살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왕의 자식인 공주는 아예 직급 자체가 필요 없는 최상위 티어. 종 1품인 남편은 물론이고 시부모도 며느리에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없었죠. 물론 공주인 아내를 구박하고 바람을 피우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인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주의 신혼집은 어디 지방이 아니라 한양 내에 있었기 때문에 왕실 행사가 있을 때 공주가 직접 궁궐을 드나들거나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얼마든지 남편의 쓰레기 짓을 아빠인 왕에게 알릴 수 있었죠. 다만 공주들도 가정에 충실하고 시부모를 공경하는 엄격한 유교식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굴었다가는 엄빠에게 등짝 스매싱 쳐맞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네.
공주들은 시집살이를 할 일이 거의 없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집 살림살이 시종까지 뭐 나라에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직접 돈을 버는 일도 없었고 태생 자체가 워낙 귀해서 남편과 시댁 부모까지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네.
야, 굉장히 부럽습니다.
맞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다테호라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축구선수 있잖아요. 호날두.
네.
다시 태어나면 호날두다라고 늘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데 이제는 다테공으로 하겠습니다.
뭐죠?
다시 태어나면 공주로 태어날래요.
아, 성별까지 바꿔버리게요?
약간 수염 많은 네. 공주.
왜 그러세요? 네. 그땐 여자로 태어나야죠. 남자로 태어나서 공주를 하겠습니까?
네. 저도 이 영상 보니까 아, 역시 공주는 공주구나. 그 괜히 어린애들이 자기가 공주님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네. 예, 아무튼 공주들도 물론 유교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시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도리를 다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지만 시집살이 자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네. 또 들어보니까 집이 한양 내에 있어서 왕실 행사가 있을 때 종종 드나든다고 하던데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공주석을 절대 못 썩이죠.
맞아요.
만약에 궁에 들어가서 아빠, 내 남편이 내 속을 너무 썩여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왕이 떼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떼찌. 굉장히 귀여운 표현인데.
네. 살벌한 떼찌네요.
네. 네. 물론 저희가 공주들의 속사정까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네. 그래도 그 당시에 다른 여성들보다는 훨씬 귀한 대접을 받았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공주들은 남편감을 선정할 때부터 아주 엄격한 과정을 거친다는 내용이 이 앞에 나오는데요. 간택 준비를 시작하게 되면 전국의 공주돌의 남자 아이들에게 금혼령이 떨어집니다.
와.
그리고 지원자들의 이름, 나이, 본관, 증조할아버지, 외할아버지까지 적힌 이 자소서를 검토하면서 동성동본이거나 질병이 있거나 부모 한쪽이 없는 경우는 모두 탈락했다고 하고요.
네, 정말 까다롭게 선정을 한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금혼령이 내려지고 아주 철저하게 선발이 된 건데 그러면은 이런 과정을 모두 거쳐서 높은 벼슬을 하고 있는 좋은 집안의 신랑감이 딱 뽑히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건 또 아닌 게 4, 5품 정도 되는 비교적 벼슬이 낮은 집안이 간택됐다고 해요.
네.
그 이유가 이미 벼슬이 높은 집안에서 왕의 사위까지 배출이 되면 사돈댁이 너무 많은 권력을 쥐게 될까 봐라고 합니다.
되게 무섭네요. 네. 정치적인 것도 좀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네. 아주 계산이.
그러면 또 반대로 보면 이 간택된 집안에서는 굉장히 큰 경사가 아닐까 싶어요. 앞에서 공주는 집도 나오고 각종 살림살이 혜택들도 주어진다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이득이 많이 되는 거 아닌가요? 요즘 말로 개이득인데?
맞아요.
네.
왕실 식구로 명예직을 받고 또 월급도 나와서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었는데요. 근데 또 동시에 단점도 있었대요.
어떤 건가요?
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관직에 나가서 정치를 할 수 없었고요. 공주가 죽은 뒤에는 재혼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저라면 관직을 네. 나갈 수 없다는 게 오히려 또 좋은 게 아닌가. 아, 나 진짜 하고 싶은데 네. 못해서 어떡하나. 뭐 이런 핑계로 네, 이런 좀 배짱이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 저기 일하는 것보다 공주 수저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공주 수저.
네. 공주 남편 되면 네. 평생 일 안 하고 그냥 공주만 사랑하면서 살면 되는 거잖아요.
네.
저 사랑꾼 할게요.
그 우리가 요즘에 하는 말로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다 이러잖아요. 딱 요건 것 같아요.
꿈은 없고요. 놀고 싶습니다.
이상향이다.
네. 지금 아닙니다. 갑자기 신사한탄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요. 이제 생각보다 영상의 내용이 꽤 유익하고 자세합니다.
맞아요.
네, 뭐 공주의 결혼 생활 이런 주제도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주제들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흥미롭게 들렸고 그리고 또 한국인들이 뭐 저도 그렇지만 말을 엄청나게 빠르게 하거든요. 그리고 짧은 영상들 이런 것들만 찾아요.
네.
네. 이 채널들이 대부분 보니까 영상 길이가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한 10분 남짓하는 것 같은데요.
네. 10분도 보통 안 되고요. 한 6분? 6분도 채 안 되는 길이에요. 소리로는 이게 전달이 잘 안 되지만 화면에는 이 채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하얀 만두가 등장하고요.
네. 맛있겠다.
네. 다른 팀원들이 그린 캐릭터가 함께 나오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여기에 네. 이제 나레이션 목소리가 깔리는 건데요. 근데 자막이나 중간중간에 나오는 드립이라고 하죠.
네.
그런 농담들이 너무 찰지고 재밌어서 저처럼 좀 유머 코드가 잘 맞는 분들은 아주 즐겨볼 만한 그런 채널입니다.
네. 조선시대 공주 영상 조회수가 200만이 넘게 나왔는데
네.
또 다른 인기 영상들은 뭐가 있었나요?
이건 제가 또 제목을 보고 바로 재생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한국 식당에 가면 밥을 시키잖아요.
네.
그럴 때 밥이 어디에 담겨 나오는지 좀 떠올려 보세요.
공기, 그 밥 공기.
뚜껑 잡기도 힘든 엄청 뜨거운 쇠밥 그릇에 담겨 나오잖아요.
네.
네.
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 하는 이 의문에서 시작된 영상입니다. 조금 듣고 오시죠.
한편 스테인리스 그릇이 유행했던 1960년대는 한국전쟁 이후 만성적인 쌀 부족에 시달리던 때였는데요. 거리 곳곳에는 쌀이 부족하니까 밀가루를 먹자는 표어가 붙어있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라면 하나를 다 먹고도 밥을 또 말아먹는 미친 밥의 민족이었습니다. 국민들이 끊임없이 쌀만 찾자 쌀 소비를 줄이려고 궁리하던 정부 관료들은 당시 대세였던 스테인리스 그릇에 주목했습니다. 1973년 서울시장은 시범 대중식당이라는 이름으로 몇몇 식당을 선정해 밥을 스테인리스 그릇에 담아 팔게 합니다. 이 식당들은 지름 11.5cm, 높이 7.5cm짜리 밥 공기에만 밥을 담아 팔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그냥 쌩까버리는 우리 밥무새들. 참다 못한 서울시는 1976년 모든 음식점에서 스테인리스 밥 공기에만 밥을 담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요식협회에 지시하고 밥 공기의 규격 역시 지름 10.5cm, 높이 6cm로 더 작게 밥 양도 5분의 4만큼만 담도록 했습니다. 이 규정을 1회 위반하면 1개월 영업 금지, 2회 위반 시에는 영업허가 취소를 해버리는 말 그대로 지리는 조치였죠.
저는 처음에 이 스테인리스 그릇에 밥을 담으면 더 따뜻한가? 아니면 밥이 더 맛있어 보이나? 싶었거든요.
네. 네.
제가 집에서 먹을 때보다 유난히 식당 공깃밥이 더 맛있어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그냥 제 식욕이 넘쳐났던 거예요.
네. 네. 이게 워낙 자주 보는 밥그릇이다 보니까 우리가 굳이 그 이유를 파헤치지 않아도 됐잖아요.
네. 네.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훨씬 역사가 깊은 밥그릇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스테인리스 그릇이 유행하던 60년대는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 쌀 부족에 좀 시달리던 상황이었고 쌀 소비를 줄이려고 정부에서 이제 그런 식당 밥 공기 규정을 만들었다는 내용이죠.
맞아요. 73년에 몇몇 식당을 선정해서 정해진 규격의 밥 공기에만 밥을 팔도록 했는데 이걸 잘 지키지를 않으니까 3년 뒤에는 아예 모든 음식점에서 이 스텐 밥 공기에만 팔도록 의무화를 한 거죠.
네.
그러면서 밥 공기의 규격도 지름 10.5, 높이 6cm로 더 작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걸 한번 어기면 영업금지에 2회를 어기면 영업 허가가 취소까지 된다고 설명이 나왔잖아요.
네.
이게 정해진 밥 공기를 안 썼다고 영업 허가를 취소까지 하는 건 조금 너무 엄격한 조치가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네. 한국인이 어떤 민족입니까? 디저트로 볶음밥을 해먹는 쌀의 민족, 탄수화물의 민족인데.
그러네요. 네.
밥을 이렇게 조금 주면 어떡해요? 좀 아무튼 이때 서울에만 처음 시행이 되던 이 규정이 나중에는 전국으로 확대가 되면서 지금의 그 관습이랄지 표준이 계속 이어지는 거라고 해요.
네.
그 북한에서는 식당 가면 밥이 어떤 그릇에 주로 담겨 나오나요?
일단 그러네. 북한은 한국처럼 이렇게 식당 문화가 많이 발달돼 있지 않고요. 그리고 또 식당 가면은 눈에 보기 예쁜 공기 얘다가 밥을 담거든요.
네.
근데 대신 이제 밥은 최대한 적게 담기면서 많게 보이는 그런 어떤 공갈 그릇 같은 데 있잖아요.
아.
그런데 예쁘게 담아서 팔죠. 그래야 이제 장사꾼의 입장에서는 이윤이 남잖아요.
이렇게 유리로 된 네. 밥 공기에 나오는 건가요?
네, 보통은 오. 유리에 된 네, 공기에 나오죠.
또 이건 또 새롭네요.
네. 그러니까요.
사실 스테인리스 그릇도 어떻게 보면 원가를 절감하려고 이런 소재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좀 사실 저도 이런 그릇을 보면서 경제적인 면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긴 했는데
네.
이게 정말 국가에서 정한 밥 공기 규정이라는 게 굉장히 또 신기하네요.
네.
근데 또 이렇게 어떻게 이런 내용을 찾아냈는지
그러니까요.
대단한데요.
궁금하죠. 네. 구독자가 10만 명 됐을 때 올린 질의응답 영상의 그 제작 과정이 또 나와요.
네.
팀원들이 일단 각자 주제를 가지고 온대요. 그 알아두면 아는 척하긴 좋지만 쓸데없는 그런 주제들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정말 쓸데없는 회의군요. 네.
그런데 이런 회의를 해서 주제를 선정하고 시나리오를 작성을 합니다. 이때는 전문서적 두세 권을 참고를 하고 또 인터넷에 기사를 검색해보기도 하고 가끔 논문도 찾아보면서 잘못된 정보는 최대한 줄이는 과정을 꼭 거친다고 해요.
네.
이게 그냥 뚝딱 탄생하는 게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 채널 교양만두가 B급 교양을 내걸고 채널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정훈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딱히 쓰임새가 엄청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은 지식 정보들을 담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내용에 거짓 정보가 담겨 있으면 이제 구독자들을 기만하는 게 되는데 교양 지식을 재미있게 전하려면 사실 이런 검증 과정이 꼭 필요할 텐데 역시 한번 주제를 잡고 할 때마다 두 권의 책이나 논문을 참고한다고 하니까 정말 노력이 담겨 있네요.
네. 저도 처음에는 이거 그냥 재밌는 채널 아닌가 싶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설명을 듣고 나니까 어느 정도 내용에 신뢰가 생기면서 더 자신 있게 아는 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요즘 시국에 더욱 관심이 갈 만한 영상 소개해드릴게요. 이 국가적인 방역체계도 손소독제도 또 제대로 된 마스크도 없던 조선시대에는 전염병을 과연 어떻게 극복했을까 한 번쯤 궁금하셨죠?
궁금한데요?
네, 그렇다면 지금 들려드릴 이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죠.
그렇다면 역대 왕 중에 전염병 대처를 가장 잘했던 왕은 누구일까요? 역시 우리 역사의 최고 남주 킹 갓 빛 세종대왕님이십니다. 세종대왕의 정책은 신기하게도 요즘과 많이 비슷한데요. 저소득층에겐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감염자에겐 조세 감면과 노역 면제를, 전염병으로 가족을 잃은 이들에게는 지원금을 보냈죠. 또 전국에 직접 쓴 매뉴얼을 배포하기도 했는데요. 미신 같은 내용도 있긴 하지만 비말 소독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세종대왕님은 궁에 있는 의원들까지 조져서 의학서를 편찬하도록 시키는데요. 손쉽게 침과 뜸을 놓는 법, 구하기 쉬운 재료를 사용해서 약 만드는 법 등이 실려있죠. 능력이 개쩌는 왕 때문에 죽어났던 공무원들, 관료들은 전염병이 무섭다고 출근을 안 하고 일을 대충 처리해버리기도 합니다. 여기에 극대노한 세종대왕님은 관료들의 출근 거부를 아예 법으로 금지해버리고요. 백성을 소홀히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관리들에게는 곤장을 쳐버립니다. 아 진짜 존나 멋있어. 전염병 대처를 잘했던 또 다른 왕은 바로 정조. 영조 때 사망자만 1만 명을 낳았던 홍역이 다시 유행 조짐을 보이자 정조는 왕실용 비싼 약재를 전 지역에 풀어버립니다. 여기에 부족한 예산은 왕실의 임금 전용 금고인 내탕금에서 충당합니다. 정상적 국가 재정 지출 범위를 뛰어넘은 선제 대응을 한 셈이죠. 또한 환자들이 한 곳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역별로 담당 의료기관을 나누고 의료진과의 접촉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경증 환자는 직접 진찰하지 말고.
네, 이제 영상에서 세종대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영상 이 목소리 나오시는 분이
네.
이렇게 세종대왕을 얘기해요.
어.
우리 역사의 최고 남주, 킹 갓 빛 세종대왕.
네, 근데 맞는 진짜, 말이죠.
네, 그만큼 세종대왕이 대단하다고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네.
진짜 전염병에서도 세종대왕이 큰 활약을 했었네요. 네, 뭐 감염병이 유행할 때 이제 가난한 사람에게는 무료 급식을, 그리고 감염자에게는 뭐 조세 감면과 노역 면제를, 그리고 또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지원금을 줬다고 하고요.
네.
이런 대처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신기하네요.
맞아요.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지금의 혜택이랑 굉장히 비슷해서 저도 이 부분이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또 이 대응 지침을 전국에 배포하고 궁 의원들을 흔한 말로 엄청 쪼아서 구하기 쉬운 재료로 약 만드는 법을 담은 책도 쓰게 했다고 해요. 또 여기에 결정적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백성을 죽음에 이르게 한 관리들은 곤장을 치는 벌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네. 아, 왜 우리 역사의 최고 남자 주인공이라고 속었는지 알겠어요. 아 정말 정책을 잘 폈네요. 근데 바로 이어서 또 다른 왕이 한 명 나오는데
네.
정조. 이른바 플렉스 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전국의 약재를 푸는데 부족한 예산을 임금의 전형 군거죠. 내탕고에서 충당했다고 하는데
맞아요.
뭐 이것 말고도 조치를 취해서 두 달 만에 홍역을 다 아주 잠식시켰다. 이런 설명이 너무 멋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 세종대왕과 정조는 실제로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업적이 워낙 출중해서.
네. 네.
근데 진짜 이런 감염병 관리나 이런 것들도 정말 철저하게 했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 전염병이라는 게 사실 조선시대에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는지를 보여주는 말이 호환마마죠.
네.
이 호환은 호랑이, 마마가 바로 천연두를 의미하는데 저희가 평소에 좀 자주 듣던 말에도 이 전염병에 대한 공포가 좀 뿌리 깊게 심어서 있는 거잖아요.
네.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도 좀 각자의 위치에서 비루스에 맞서 싸우는 의인들은 조선시대에도 또 현대에도 늘 우리 곁에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저는 좀 들더라고요.
네.
채널 교양 만두가 계속 먼 훗날까지 이어진다면 언젠가는 코로나 사태를 잘 이겨낸 지금의 역사도 좀 이렇게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이때 당시에 손소독제도 없었을 거고요.
그렇죠.
마스크도 뭐 물론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안 했을 거고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전염병을 극복해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최전선에서 현재는 이제 비루스와 싸우는 분들에 더해서 고도의 방역체계까지 갖췄다고 생각을 하면 코로나도 저는 언젠가는 반드시 이겨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교양만두 영상이 짧은데도 꽤 생각할 거리들을 이렇게 던지네요.
그렇죠. 네. 채널 교양만두에는 오늘 소개한 공주의 결혼생활, 또 한 한식 밥 공기에 담긴 이야기, 조선시대 전염병 이야기 외에도 알아두면 언젠간 어디선간 쓸 구석이 있는 영상들이 많습니다. 심심할 때 이렇게 한 번씩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주에는 한 주간 화제가 된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네, 그럼 정은 씨와 인사 나누고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정은 씨,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키겐 새벽공방이 부릅니다. 별들도 눈 감은 밤 듣고 올게요.